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그 주제들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주제들의 마지막인데 저희가 이제 전도, 양육, 봉사, 교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한 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의 설교는 매주 주일 설교로는 이번 주에 봉사에 대한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은혜를 받자는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이 네 번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꾸준히 기억하셔야 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네 가지 의미가 이런 의미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각각을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교제를 얘기해 볼까요? 먼저 교제, 일반적인 의미의 교제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생각의 교제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생각의 교제를 좋아해요. 저 사람은 나랑 이야기하면서 뭘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의 세계가 확장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지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세계 확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의 교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서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정서의 교제는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써. 그랬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일을 나누면 줄어들고 좋은 일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더 깊게 새기고 나쁜 것들을 흘려가게 하는 것들이 정서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즐거움의 교제입니다. 그냥 모여서 웃고 떠들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건 혼자 할 수 없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 뭘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거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보다 함께 무엇인가를 하면서 함께 게임을 하건 함께 뭐 음식을 나누건 함께 농담을 하건 티키타카를 하건 이러면서 뭔가 재미있게 지내는 거. 오늘 재밌었다. 라는 이제 즐거움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교제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좋아해요? 나는 막 모여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 시간 낭비 같아. 난 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면 오늘 교제에서 배우는 게 있었다. 나 이런 게 좋아해. 라고 하면 좀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나는 재밌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만나는데 다 진지, 충이란 말 쓰면 안 되구나. 하여튼 진지, 선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야. 막 지루해 죽겠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얘네들은 재미가 없어. 그쵸? 그니까 선호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나는 뭐 좀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막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하거나 재미있는 얘기만 하면, 만나도 좀 헛헛하고. 그쵸? 근데 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만나면 지 힘든 얘기하면 짜증나고.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관계, 그 교제 유형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도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교제 패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잘 알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추구하는 바들을 조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취향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교제는 네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종류를 말씀드리고요. 교제의 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제는 5대5의 관계도 있고요. 7대3의 관계도 있고요. 9대1의 관계도 있습니다. 5대5의 관계는 뭐겠어요? 생각의 교제를 하는데 둘 다 비슷하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확 똑똑한 게 아니라 둘 다 엄청 똑똑해서 5대5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비슷하게 똑똑한 거 5대5가 돼요. 그러니까는 둘 다 되게 낮은 수준에서 비슷하면요. 또 그 5대5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함의 정도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서로의 세계가 동일하게 확장된 경험을 하겠죠. 정서적으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비슷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비슷해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서로 동등한 관계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재미에 있어서도 티키타카, 서로가 재미있게 해주는 역할 분배가 비슷해요. 그럼 5대5의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7대3의 관계는 뭐예요? 한쪽이 주로 하는 거죠. 한쪽이 더 똑똑해서 이쪽에 배워가는 게 훨씬 많아요. 한쪽이 더 따뜻해서 이쪽이 위로받고 가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한쪽이 더 재밌어서 이쪽은 그냥 막 웃다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이제 7대3의 관계고. 근데 그래도 3은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9대1은 한쪽이 거의 하고 다른 쪽은 조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쪽이 이제는 거의 다 웃기고 한쪽은 계속 웃고, 한쪽이 거의 다 들어주고 한쪽은 계속 말하고, 한쪽이 거의 다 가르치고 한쪽은 계속 배우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5대 5의 관계가 건강하고 9대 1의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9대 1의 관계가 맺혀지겠죠. 거의 아이가 어릴 때. 근데 그럼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와, 내가 이렇게 해서 웃어. 그러면 사실은 되게 큰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자기 웃기는 것보다 자기가 웃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대5 싫어해요. 내가 계속 웃기고 다 웃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면 그럼 뿌듯해. 근데 나랑 비슷하게 웃겨. 그래서 나도 한번 웃겼는데 쟤도 한번 웃겨. 그럼 약간 경쟁되고 피곤하고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9대1의 관계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그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약간 5대5구나. 우리는 7대3이구나. 우리는 9대1이구나. 이걸 어느 정도 알아가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9대1인 경우는 둘 다 거기에 완전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9 쪽이 난 5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의 숙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패턴의 숙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일반적인 관계는 두 가지 얘기만 더하면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게 본인은 나는 그 뭐지? 아, 나는 생각의 교제를 좋아해 라고 해서 나는 사고의 확장된 걸 좋아해 라고 해서 막 하면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논리적인 얘기하고 막 그래서 아, 저 사람 생각의 교제를 좋아하는 것보다 라고 이렇게 본인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재미의 관계. 그러니까 뭔가 논리를 풀어내는 걸 재밌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좋아. 사실은 생각의 교제는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맨날 놀이의 교제를 좋아해. 맨날 웃고 떠들고 노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보면 멤버십을 구축할 때 좋은 사람이어야 돼. 재밌는 사람으로만 멤버를 구축하죠. 좋은 사람이어야 돼. 왜냐하면 90% 떠들지만 사실은 10%는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이 사람은 사실 이런 결정들을 하는구나라고 서로 도전되고 감동되는 게 사실은 이 관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90%를 노는 걸로 하는 거지 사실 그 만남을 하고 헤어지면 각각의 마음 가운데 아 사실 아 또 도전된다. 아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에 남기고 가는 건 사실은 뭐 그 즐거움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교제가 이 관계의 코어인 경우인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땐 잘 몰라요. 본인들이 알지.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막 만나면 진지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 되게 생각의 교제를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맨날 웃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지한 얘기하고 하는데 아 오늘은 내가 이긴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재미에 걔 사람 오늘 게임하다 간 거고. 아, 이렇게 막 놀다 간 것 같은데, 아, 그래, 잘 살아가 보자. 라고 하면 그 사람 오히려 생각 교제를 한 걸 수도 있고. 그쵸? 그럼 그거는 이제 본인들 컬러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건, 내가 좋은 교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교제를 하려면,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쵸? 내가 생각의 교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나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눌 수 있는 나의 세계가 있는 게 생각 교제라는 게 가능하게 하고요. 내가 정서의 교제를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이제 마음을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나는 뭐 관심 없어. 네가 나한테 관심 갖는 거 관심 없어. 라고 하면 사실 정서의 교제를 아예 할 수가 없고 누가 관심 가져주는 걸 고마워하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있어야 정서의 교제를 하잖아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해야 이제 정서의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성숙도가 필요한 거죠. 즐거움의 교제의 성숙도는 이건 재능이라 웃기는 건 타고난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좀 그렇죠? 이건 뭐 성숙도랑은 상관없이 은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소통 능력이라는 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소통 능력.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성숙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더 좋은 관계가 따라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좋은 사람이 뚝 떨어져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난 9대 1의 관계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한계가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찌 됐건 5대 5의 관계를 맺는 게 지향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반적인 얘기 마무리하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관계에 무관심해진 시대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진 시대예요. 왜요? 1, 2, 3이 있는데 1, 3이 관계가 아니어도 해결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꼭 다른 사람과 얘기할 필요가 예전보다 정보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내가 얘기하기 어려웠던 뭐 최근에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이야? 보면 그분이 나와서 자기 인생을 쫙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요즘에 취업 준비한 애들은 무슨 고민을 하지? 자기가 쫙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생각의 교재가 되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 영향을 확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매체를 접하고 정보를 제외하고 책을 읽고 영상을 찾아보고 하는 게 내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굳이 교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놀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950년대 마을을 생각해 볼까요? 동네 애들이 거기에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게임이라는 걸 하고요. 그래야 재미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난 저렇게 아웃고잉 스타일이 아니야. 난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해. 뭐 할 건데? 넷플릭스 볼 거야? 1950년대? 뭐 할 거예요? 오락할 거예요? 없잖아요. 그치? 그냥 그때는 재미가 있으려면 교재라는 걸 해야 재미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혼자 재미있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놀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혼자 놀 수 있는 컨텐츠는 많아졌죠. 그러니까 3번도 혼자 하는 게 더 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재에는 생각의 교재가 있고 정서의 교재가 있고 즐거움의 교재가 있어요. 근데 1, 3번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대에서는 관계에 무관심해요. 관계 없어도 돼. 나 친구 없어도 돼. 나 친구 없어 혼자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뭐 친구가 있어야 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던데. 친구 없어도 돼. 라고 하죠. 근데 이제 2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한 가지 뭐냐면요. 무관심과 열망입니다. 하나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이야. 다른 사람 뭐 너 혼자서 잘 노는데 뭐라고 하는데 사실 누가 내 마음을 받아주길 바라고 누가 내 감정을 헤아려주길 바라는 열망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외로움의 문제죠. 그렇죠? 소외 이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관계에는 무관심한데 정서적인 부분에서만 관계에 대한 니드를 조금 느껴요. 근데 이걸 관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딱 이 관계에 접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태도가 교만해져요. 난 사실 관계가 별로 필요 없는데 관계가 정서적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 뭐 교회 한번 나가볼까? 모임 한번 해볼까? 해봐서 내가 정서적으로 유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나도 됐고. 아 그래? 친구들 한번 만나볼까? 내가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좀 틀려고 해볼까? 그런 게 되면 정서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 생각은 있었는데 아 뭐 내가 뭐 성숙하고 아 그럼 됐고. 그러니까는 1, 2, 3번을 동시에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순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의 확장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는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의 확장을 하려고 만났는데 마음의 나눔도 되고 그렇잖아요. 재미도 있고. 원래 이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막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서 와, 도전도 되는데 또 마음을 들어서 위로도 받고 또 와, 내가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건데 1번, 3번은 내가 안 해라고 딱 하고 빼고 가다 보니까 관계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게 미숙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서 정서적인 니드만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다 보면 누군가 내 정서를 만져주길 바라는 일방성의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제발 좀요가 아니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태도로 접근하다 보니까 될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딱 신앙 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제 개인 취향은 그래서 자기 돌봄을 하시면 돼요. 자기 돌봄을 해서 이것도 명상을 깊게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돼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깊게 하면 내가 내 감정을 만지면 되거든요. 사실 난 약간 그쪽이라 이렇게 막 이게 괜찮아요. 이게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현대사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은 그려지셨죠? 일반적으로 교재에 세 가지가 있고 뭐 이런 패턴들이 있고 뭐 9대 1이 있고 3대 1이 있고 7대 3이 있고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그림들을 가지시고 이제는 은혜의 사명 중에 교재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은혜의 사명은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다.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은혜의 사명이에요. 근데 은혜의 사명에는 뭐도 있다고 얘기해요? 교제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은혜의 사명에서 교제를.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교제라고 하는 게 나의 영혼의 성장과 다른 사람 영혼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명에서는 그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면 교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인처럼 저는 혼자 넷플릭스 보고 저는 뭐 자기 확장은 유튜브로 하고 저는 그냥 정서적인 건 자기 돌봄으로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신앙인이라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신앙 성장에서는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본문을 한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라는 구절에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이냐면요. 실제 교회라는 게 만들어진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형태의 교회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고 신앙을 가졌던 모임이 있었죠. 이것도 분명히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교회가 처음 만들어낸 건 어디예요? 사람들이 오순절 생명세례 받고 사도들이 오순절 생명세례 받고 막 이렇게 방언들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거기 나와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수천 명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수천 명이 회개했어. 그러면 갑자기 딱 하루 만에 수천 명짜리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형 교회가 하나가 딱 출현을 했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그럼 이 대형 교회라는 게 처음 딱 만들어졌는데 어제까지 이런 게 없었어. 오늘 이게 생겼어. 어제까지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게 딱 만들어졌어. 그럼 이 교회는 뭘 하느냐 하고 했더니 세 가지를 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해요. 그럼 이건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을 배운 거예요. 성경. 모여서 마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배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하나는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로지가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겠죠, 그렇죠? 거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재화하고 말씀을 자기 내면에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한 걸 가지고 갖고 와서 영원권의 은혜를 자기 속에 체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렇죠?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했다고 얘기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출현하자마자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데서 꼭 세 가지래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네 가지 내가 상대적으로 이거를 조금 낮추어 표현하지만 사실은 말씀과 기도만큼이나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시됐던 것이 뭐예요? 교제였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본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 우리가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신앙의 교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하나님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게 생각의 교제랑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렇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앞에서 목사가 얘기할 때는 그렇지 맨날 하는 얘기지 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삶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면요 그게 훨씬 더 깊게 다가오죠. 그렇죠? 이게 교회 역동을 완전히 바꾸죠. 목사가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요. 교제에 대한 설교를 해. 오늘 교제에 대한 설교를 했어. 근데 셀모님 가서 나누는데 아 맞아요 저는 그런 교제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누가 나누잖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 교제 은혜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못 누르고 있었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근데 목사 교제에 설교를 했어. 내 세리머니로 모였는데 뭐 저런 교제를 하나 사실 뭐 다 이래. 그럼 그렇구나. 그냥 하는 얘기구나. 목사 앞에서 사랑의 임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근데 맞아요. 저도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나만 모르는구나. 이게 됐는데 목사 앞에서 사랑의 임재에서 경험했는데 다 모여가지고 다섯 명이 모여서 근데 저런 거 경험한 사람 있나? 막 이렇게 근데 와 나 근데 그거 말고 오늘 회사에서 진짜 열받은 막 이렇게 가는데 어 난 제 얘기 또 듣고 싶지 않은데 저 얘기 지난주에 막 이러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눠질 때는요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이 기록된 걸 듣거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랑 또 다른 뭐가 있어요? 파괴력이랑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 하나는 뭐예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정답이니까 하는 거 말고 정답이니까 하는 거는 하실 필요 없고 그렇죠? 정답이니까 하는 거는 아 서로 딱 나중에 월릴게 한 1년 딱 해보면 아 우리 서로 쇼하고 있구나 이런 걸 딱 느끼죠. 사실 다 모르면서 막 아 저도 저걸 믿습니다. 뭐 저도 저걸 경험했습니다. 뭐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루는 속았지만 1년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그냥 정답 말하는 거잖아. 네 삶이랑 연결점이 하나도 안 보여. 네 말투 딱 달라지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1년, 2년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실. 그치? 그거 말고. 진짜. 아니,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서 정답만 얘기하는, 그건 사실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도 신앙 있어 보이려고. 그러다 보면,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라고 하면, 솔직하게? 그럼 난 사실 아무것도 안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야, 모임을 해서 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내가 포장할 것도 없고 내가 폄하할 것도 없이 내가 진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내가 안 믿는 부분을 나눌 건 아니고 우리가 안 믿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거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을 딱 나누면 그만큼 확장성이라는 게 생긴다. 그게 서로의 서로의 마음들을 동기부여하면서 하는 게 있죠. 이게 성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생각의 교제의 연결점이죠. 또 하나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서의 교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기하게 내가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서 어떤 마음일까를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이 보이는 게 있고 그게 단지 시선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참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되게 기뻐하고 계시는구나가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감각이 내 안에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선에서 서로 교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저 사람이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내 어려움과 힘듦과 좋음이 있을 때 그것을 저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데 단지 인간관계로서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시겠구나라고 느껴지게끔 저 사람이 날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간데 전달되어지는 지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교제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면 사실은 말씀과 기도의 버금가는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인데 상대방의 진심의 고백 진심과 삶의 고백이 담겨져서 나한테 올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오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구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전달될 때 더 깊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제대로 되면 말씀과 기도와 또 다른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즐거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놀이의 즐거움과 연결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내가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면 그 일이 더 잘 되잖아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그치? 그럼 그럼 있잖아요. 내가 뭐 재밌게 보면, 내가 어떤 운동 재밌게 하면, 내가 그것들 혼자 하기보다 그걸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섬기는 사람들끼리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이게 재미의 교제의 연결선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뭔가 서로 깊이 하나님을, 서로의 자기가 느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건 아니어도 사실 이게 꽤 영적으로 서로가 큰 도움이 돼요. 그 자체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뭐죠?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내가 읽은 거랑 읽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아는 걸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글을 너무 화려하게 써.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안 헷갈린대요. 헬라어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읽으면 이게 복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단문으로 좀 바꿔가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 수준에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뭘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한테 뭘 전했어.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뭘 하려고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게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내가 너희와 사귀고 싶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와 사귀고 싶어. 우리의 사귐은 근데 뭐라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사귐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요한이 정의한 사귐과 누림.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아들을 누리는 게 된다는 거죠. 왜? 방금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안에 하나님이 확장되어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사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생각하면,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시면, 요한일서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균형이라는 게 있겠죠. 교제의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3의 교제도 있고요. 5대 5의 교제도 있고요. 그렇죠? 9대 1의 교제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5대 5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더 영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게 위로를 주시는 게 이분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분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후배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가 경청하는 것이 내 그것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더 앞서서 일해 나갔지만 아직 자그마한 헌신으로 동참해 나가면서 그 일을 배워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구의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5대5나 7대3이나 9대1이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비중으로 우리의 교제들이 이루어지죠. 본문을 한 군데, 두 군데만 더 볼까요?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레몬에게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이요, 믿음의 교제 가운데,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근데 이 빌레몬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빌레몬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또 무슨 일이 나타나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나니. 사람들이 이 빌레몬과 교제할 때 뭘 얻어요? 영적인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성숙된 자로서 9대1의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빌레몬의 하나님을 들은 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께 이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빌레몬의 양육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빌레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빌레몬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랬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냥 빌레몬이 영적 권위자나 말씀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것으로. 또 뭘 얻는다고 표현해요?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성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위로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복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빌레몬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빌레몬도 이것에 기뻐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얻는 것에, 나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난 내가 느낀 하나님을 나눴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에, 나는 내가 주신 마음으로 이 사람과 교제했는데 이 사람이 위로받는 것에 빌레몬이 큰 기쁨을 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교회를 성장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 가르치는 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정말 개인의 치료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여러분들 개인의 스트러글도 정말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좋은 말씀 인도자,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교회 장로죠, 선배, 그리고 혼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기도의 터전. 여러분들 혼자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고 빌레몬 같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인도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 같은 말씀의 은혜가,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베드로가 만들었던 교회의 원형이니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역대하 그냥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포인트 하나 짚고 가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호사밧은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했던 유일한 실수가 뭔지 압니까? 다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좋은 마음으로 나를 대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시아, 악한 왕과 교제합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에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교제에는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에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교제는 여전히 생선가시를 발라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교제의 주의사항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못된 태도의 교제자가 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태도의 교제자, 교제하는 교제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지도하거나 경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잘못된 태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해요. 지금까지 했던 핵심이 빠져있는 거죠. 뭐예요? 이 교제의 목적은 뭡니까? 교제의 목적은? 영적 교제의 목적은? 은혜의 사명이라는 방향성이에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서로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회복되고자 하는 그 방향성 속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방향성이 흐트러질 때, 아까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교제가 될 때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크게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 신앙에 대한 견해, 종교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의 확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주 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생각의 확장을 하는 사람은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성장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나누는 곳으로 여기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부분은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매주 토론회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같은 기준을 내서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나눌 때 서로의 기준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의 힘이에요. 서로 안에는 하나님을 나누면서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견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철학, 내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과 견해를 나누는 교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교제이지 교회에서 하는 교제는 좀 다른 결들이 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쉐어를 하시는 건 너무 건강한 것이고 진솔한 것이지만 이것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 깊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0.1%의 신앙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심을 나누시면 돼요. 그게 나에게도 서로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좀 평가적이 되는 거예요. 쟤는 너무 징징거리는 것 같다. 쟤는 너무 좀 그런 것 같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내 입장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제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항상 얘기하죠. 진짜 내 의견을 얘기하면 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세상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단지 제 의견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을 뿐이에요. 내 의견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1년 뒤면 바뀔 건데, 2년 뒤면 바뀔 건데, 항상 그렇게 변해오던데 내 의견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의견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내 시선에 계속 매여버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나도 그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교제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교제를 하려고 모였는데 성도 간의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모였는데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고 자기의 기준과 관점에서 상대방을 수용하기보다 평가할 때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인데 이거는 현대교회 특징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 현대교회 현대인들의 특징이 나는 교제에 별 필요 없는데 그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태도가 돼요? 소비자적인 태도가 돼요. 교회 교제에 참여할 때 이 교제를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교제를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온 거야. 난 광고지 보고 한번 와봤어. 내 마음에 들면 계속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00% 교제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교제에 대한 미숙한 태도. 난 교제가 필요 없는데 정서 필요를 교제에서 패우다가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긴 해보지만 아니면 말고라는 마인드에서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비방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일부러 빨리 얘기했어요. 천천히 읽으면 상처되니까. 예. 난 일부러 빨리 읽어 이럴 때. 너무 천천히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면 그냥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하는 실수를 이 로마서 단어를 쓰면 교만하고 무정하고 우매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막 설파하는 거는 교만한 거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저 사람들 배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건 무정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습관대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매한 거고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교제에서 이 세 가지를 주셔야 되셔야 돼요. 그냥 이걸 다른 사람일 때는 절대 평가 단어로 쓰지 마시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저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제에서 교만하거나 무정하거나 우매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겸손하고 따뜻하고 지혜롭게 이 교제를 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내가 교제의 장에 참여하고 내가 거기서 교제자로서 내가 성장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갖고자 하는 것까지라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섯 살짜리입니까? 교제 측면에서 우리가 다섯 살짜리 교회다. 저는요, 전 개인 영성의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이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개인 영성의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면 좀 별로가 되는데 우리 괜찮아. 근데 이게 교제의 측면이나 사명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어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이, 수준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지만 우리 수준이 인사는 하자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 경험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귀 기울여주고 내가 위로받은 경험,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안쓰럽고 응원되고 저 사람은 되게 괜찮아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을 들으면서 은혜받고 나의 하나님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은혜받고 있는 일이 없었냐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아 우리는 진짜 그렇진 않지라는 종합평가, 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없냐? 우리가 같이 나무의 숨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서로가 있어 되게 감사하고 함께 섬기는 기쁨을 느끼는 적이 우리 가운데 없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건강한 교제의 경험과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정말 사도행전서 얘기한 그 교회 수준의 교제를 하고 있을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에 전무한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그럼 아니겠죠, 아직.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히 생각하실 때 가질 수 있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의 기제에 대해서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높은 기대만 가지고 거기까지 이르고자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주 반성은 했으니까 이건 반성 안 할게요. 제가 이런 교제를 잘 안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죠? 저는 약간 뭔가 얘도 되게 세속적인 걸 쏟아내고 얘도 세속적인 걸 쏟아내. 야 말하지 마. 각자 은혜 받고 가. 약간 제가 이런 부분도 있었죠. 회개해요. 근데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 4년 전에 셀을 할 때랑 지금 셀을 할 때랑 전혀 달라요. 제가 보는 방향성이. 3, 4년 전에 셀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죠. 개편도 안 하죠. 그냥 성향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느낀 거 얘기하고 가. 하는 게 제 방향이었어요, 그때. 저는 성도의 교제, 뭐, 여러분들이 별로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안해요.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일반적인 교제 그 중간에 새로운 대안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 그 방향도 전혀 괜찮아요. 끝까지 가세요. 근데 저는 지금 셀을 하는 거고 셀을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될 때 나와서 교회 사람들이랑 조금 알고 교회 사람 너무 모르니까 어색하고 그 정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셀을 하는 이유는 이거 셀을 쌓고 쌓아서 하고 싶은 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영성이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하고 싶은 건, 우리의 셀 모임이 어느 점에서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되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서로 있는 하나님을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님에서 더 성장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을 좀 함부로 대하시면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아예 안 하는 거 대 좋게. 근데 하는데 좀 함부로 대한다라고 느껴지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게 함부로 대하는 건지 이미 설명했고, 그렇죠? 소중히 여겨주시면 이 셀이, 이 교회의 교제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반성하는 건 저의 단점이 여러분들의 단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크게 회개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이 교회에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 더 교제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저는요, 성도의 교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서 살아가요. 저 여기서 뭐 신방하고 어떤 분이랑 신방하고 막 이렇게 얘기 나누고 돌아가시면 제가 막 그 은혜에 막 감동해서 여기서 한참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막 영적으로 되게 다운돼 있었는데 힘든 친구가 찾아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 거 하고 돌아가면 나도 같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어떤 친구랑 1년 정도, 1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양육을 꾸준히 했는데 그 마지막 양육을 딱 하는 순간 이 친구가 좀 성장했다는 거 내가 느껴지는, 그건 물론 양육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고 그 얘기를 서로 막 나눌 때 막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걸 느끼고 내가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자책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속에 담겨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성도의 교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인간관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교제 속에 담겨 있어요, 저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 모임 속에서 서로의 은혜들을 보고 그것들을 옆에서 제가 관찰자로 또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하면 제가 계속. 나는 봉사 속에 있었으면서 나는 교제 속에 있었으면서 난 양육 속에 있었으면서 나는 전도 속에 있었으면서 나는 이것이 한쪽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내가 이게 유지되면서 내 이쪽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만 한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구나라는 비균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제에 대해서는 10년도에 다시 설교할 거예요. 막 자주는 못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게 여러 번 설명할 일은 아니죠. 여기 이상 뭘 얘기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꼭 맞추시기로 이번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 봉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삶에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땠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가 어땠고 여러분 지금 2000년 전부터 나온 오리지널을 얘기하는 건데 왜 최근에 잘못 진행된 10년짜리, 20년짜리, 100년짜리 얘기를 합니까? 한국 민주주의 제대로 된 적 한 번도 없다. 민주주의 안 할 겁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나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교제가 이랬고 봉사가 이랬고 전도가 이랬고 교제가 이랬고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다. 아니요. 제대로 됐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내내 한국에서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도 제대로 된 장면들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게 진짜 성도의 규제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순간 장면들이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이걸 하자니 막상 좀 부담되고 편해서 하는 건 아닌지 내가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저항감에 이걸 폄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전도를, 봉사를, 양육을, 교제를 가져오셔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내가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전무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제도 여러분 신앙에 가져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교회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현장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이 길 또 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세를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이 공동체 흐름 가운데 함께 하시다면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안에서 좋은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